EBS 라디오 고전 읽기.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낭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말복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더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단단히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야겠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관용이 아닌 공정함을 바랬던 에드몽 당테스가 감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과연 그의 복수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요? 백운철 씨.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이틀 동안 잘 들으셨죠?
네, 열심히 모니터했습니다.
네,
어제 정말 재밌었어요.
예, 네. 서창희 씨가 가시면서 네. 그동안 비참한 역은 다 본인이 했는데 앞으로 화려한 역은 백운철 씨께서 하시겠다고.
서창희 씨의 목까지 복수하고 화려하게 즐기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할 EBS 성우 이민규 씨, 김수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고전읽기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즐기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신 다음에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송파구가 주최하고 EBS가 주관하는 제1회 K-스토리팝 콘테스트가 오는 11월 8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접수 기한은 8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EBS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창작곡의 형식과 장르에는 제한이 없으며 가사 내용을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K-POP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민규 씨는 낭독만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몬테크리스토 백작 지금부터 낭독 들어갑니다. 당테스는 될 수 있는 대로 이프성에서 먼 곳으로 헤엄쳐갔다. 아침에 파리아 신부의 시체가 발견되면 감옥에서 배를 띄워 추적해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밤 내내 헤엄을 친 당테스는 다행히 떠다니던 판자 하나를 발견해 겨우 몸을 의지할 수 있었다. 어느덧 수평선이 밝아오고 있었다. 수평선에 갈매기 같은 조그만 배 한 척이 떠올랐다. 지칠 대로 지친 당테스는 배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다행히 뱃사람들이 그를 발견했다. 선원 두 사람이 보트를 띄워 다가오는 것을 보다가 당테스는 의식을 잃었다.
이봐, 정신 차려!
누군가가 아득한 곳에서 외치는 소리에 당테스는 겨우 눈을 떴다. 그는 갑판 위에 누워 있었다. 몇몇 선원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의 입에다 몇 방울의 술을 흘려넣고 있었다.
이봐, 정신이 드는가? 처음에는 좀 망설였다네. 머리와 수염이 어찌나 긴지 해적인 줄 알았거든.
당테스는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을 깎은 일이 없었기에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실 전에 죽다 살아났을 때 10년 동안 절대 머리와 수염을 자르지 않기로 내가 맹세를 했었거든요.
정신을 차린 당테스는 혹시나 의심을 받을까 봐 얼른 둘러댔다.
그런데 자네는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지?
당테스는 몰타 사람이며 작은 배의 키잡이였는데 폭풍에 배가 가라앉고 선장과 다른 선원은 모두 죽었다고 했다.
저기 아무 항구에나 내려줘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니까요.
선장은 조금 생각한 뒤에 당테스에게 물었다.
자네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마침 키잡이가 필요하던 참이라서 말이야.
네? 저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테스는 쥔 아멜리호의 선원이 됐다. 그는 그 배가 지중해를 무대로 하는 밀수선임을 금세 알아차렸다. 선장이 당테스에 관해 시시콜콜 캐묻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인 듯 했다. 당테스는 선원이 가져다 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죄수복은 형편없이 낡았지만 사람들은 바다에 표류하는 동안 해진 것으로 믿는 듯 했다. 그는 곁에 있는 자코프라는 선원에게 슬며시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었다.
2월 28일이지.
2월 28일? 어. 몇 년?
몇 년이냐고? 하룻밤 사이에 혼이 나간 모양이고 1829년이지 사람아.
사람 조합에는 자코포는 아무 의심도 없이 대답해 주었다.
1829년. 맙소사, 자그마치 14년을 지하 감옥에 있었어.
19살의 나이로 입성에 들어간 그는 이제 33살이 돼 있었다. 메르세데스와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하자 당테스의 마음엔 새롭게 분노와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당글라르, 페르낭, 빌포르, 그 이름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당테스는 그들에 대한 복수의 맹세를 다시금 되새겼다. 이윽고 쥔 아멜리오가 리보르노 항에 들어서자 당테스는 파라옹호 선원 시절에 몇 번 들렀던 이발소를 찾아갔다. 이발사는 당테스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14년 전 젊은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굳게 담은 입에서는 위험이 느껴졌고 갸름하던 얼굴은 홀쭉해졌으며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있었다. 그는 자신도 몰라볼 만큼 변해 있었다. 당테스는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은 후 새 선원복을 구입해 입고는 말쑥한 차림으로 다시 쥔 아멜리호에 올랐다. 쥔 아멜리호는 몽테크리스토 섬 앞바다를 수없이 지나다녔다. 섬을 볼 때마다 당테스의 심장은 거세게 고동쳤지만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1년 동안 당테스는 쥔 아멜리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서 선장의 신임을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다. 어느 날 터키의 카페과 모직물을 싣고 항해하게 됐는데 인적이 없는 곳에서 그 물건들을 하역할 장소로 몽테크리스토 섬이 결정된 것이다. 배는 밤 10시에 섬에 닿았다. 몽테크리스토 섬은 밀수선을 타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곳이었다. 그들은 자주 이곳에서 하역 작업을 하곤 했다. 얼마 후 짐을 운반하던 당테스는 자코포에게 물었다.
저기 오늘 밤은 섬 안에 있는 동굴에서 자는 거 어때?
뭐 동굴? 몽테크리스토 섬에는 동굴이 없어.
자코포의 대답을 듣는 순간 당테스는 눈앞이 아찔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생각했다.
동굴이 없다고? 아니야. 동굴 입구가 막혀 있겠지. 그렇다면 보물은 안전하겠구나.
이튿날 아침 당테스는 사냥을 잡으러 간다며 총과 화약을 챙겼다. 그러자 자코포가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산 중턱에서 새끼 사냥 한 마리를 사냥했다. 당테스가 그 사냥을 자코포에게 내밀며 말했다.
자, 이거 가지고 먼저 돌아가서 요리를 좀 해줄 테야?
좋아. 요리가 다 되면 총을 쏘아서 신호를 보낼게.
자코포가 산을 내려간 뒤 당테스는 높은 바위 꼭대기를 올라가서 주위를 내려다봤다. 지피는 곳이 있었다. 해안에서 사냥을 구워 식사 준비를 하던 동료들이 당테스를 보고 허공으로 공포 한 방울 쏘았다. 그 순간 당테스는 비명을 지르며 바위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선원들이 한다름에 달려왔다. 자코포가 안타까워하며 당테스를 안아일으켰다.
이봐, 정신 차리게.
자코포, 놔. 제발, 그냥 둬. 몸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저 여기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들 어서 가서 아침 식사나 좀 하십시오.
당테스가 애원하자 배가 고프던 일행은 모두 해안가로 내려갔다. 그러나 식사를 끝낸 동료들이 다시 왔을 때까지도 당테스는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아, 어쩔 수가 없군. 회복되지 않는다면 출항 시간을 늦출 수밖에.
저기, 저 때문에 중요한 거래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입니다. 약간의 먹을 것과 총 한 자루 그리고 화약이나 좀 남겨주고 가십시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곡괭이도 하나 남겨주면 그건 참 고맙겠습니다.
아니, 몸을 다친 사람을 어떻게 혼자 두고 간단 말인가.
자코포가 남아서 간호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당테스는 그것마저 한사코 거절했다. 그리하여 몽테크리스토 섬에 혼자 남게 된 당테스는 배가 완전히 멀어지자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총과 곡괭이를 들고 빠르고 날쌘 동작으로 아까 보았던 바위로 뛰어갔다. 당테스가 조심스레 흙을 파헤치니 예상대로 바위와 바위 사이를 이어놓은 흔적이 나타났다. 10분쯤 곡괭이질을 한 끝에 팔을 지어본 넣을 만큼 구멍을 만든 그는 화약을 이용해 바위를 폭파했다. 바위가 깨진 곳에 시커먼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당테스는 흥분을 누르고 동굴 속에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나선형 비탈길을 따라 동굴 깊숙이 들어갔다. 유언장의 구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당테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유서에 제2 동굴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했어.
당태스는 제2 동굴이 있음직한 곳을 택해 차례차례 동굴벽을 곡괭이로 쳐보았다. 어느 부분인가 벽을 치는 소리가 다른 곳보다 깊이 메아리쳐 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곳을 좀 더 세게 치자 줄곧 튕겨 나오기만 하던 곡괭이가 쑥 들어갔다. 당태스는 긴장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제2 동굴은 더 낮고 어두웠다. 당태스는 밖으로 나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횃불을 땅에 꽂아놓았다. 문득 불안이 밀려왔다. 그 땅속에 묻힌 것은 그에게 인생 최고의 기쁨이거나 최고의 허무함이 될 것이었다. 당태스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곡괭이질을 하자 테두리가 쇠로 된 커다란 참나무 상자가 나타났다. 뚜껑에 새겨진 문장은 파리아 신부가 수없이 그려서 보여주던 바로 그것이었다. 손잡이를 잡고 들어올렸지만 상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번엔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역시 단단히 잠겨있어서 손댈 수가 없었다. 당테스는 곡괭이의 날카로운 끝을 상자의 뚜껑 틈에 끼워넣고 힘껏 비틀었다. 곧 뚜껑이 튀어오르며 자물쇠가 부서졌다.
금은보화가 있을까요?
과연 금은보화가 있을까요? 방금 나왔던 그 BG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에 확 익는 그런 BG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목숨을, 예. 목숨 걸고 탈옥을 해서 섬에 왔는데, 예. 금은보화가 없다, 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으면 어떡하죠? 흥부에서?
그 허탈감은 네.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수영씨?
아, 네. 에드몽 당테스가 파리아 신부의 유언에 따라 찾아간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있습니다. 고전읽기 진행자 백원철 씨가 출연하는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에 고전읽기 가족 5쌍 총 10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받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제가 잠깐 봤었는데 신청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거두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안 맞거나.
네, 네. 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얼른 신청을 했는데 네.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오히려 기회를 주시려고.
아유, 안타깝다.
예,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는요, 이하이입니다. 1, 2, 3, 4.
네. 들으신 곡, 이하이의 운철 씨. 네. 1, 2, 3, 4 영어로 어떻게 해요?
1, 2, 3, 4.
네. 1, 2, 3, 4. 이하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이프섬 정말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습니다. 16일에 계약하는 아들이 이제 고전 읽기를 못 듣겠다고 녹음해달라고 합니다고 김범진님께서 글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드님.
아, 이제 내일 모레 계약이군요, 네. 학생들이.
원래는 좀 전에 계약하는 건데 이 폭염 때문에
네,
미뤄졌나
맞아요.
봐요.
맞아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날은 덥지만 우리 EBS 고전 읽기 들으시는 분들은 이 고전 읽기 듣는 순간만은 그래도 더위를 잊으시는 거 맞죠? 저희가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상자는 세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째와 둘째 칸에는 각각 번쩍이는 금화와 금괴가 담겨 있었고 나머지 칸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 진주가 가득 담겨 있었다. 당테스는 금화와 보석을 양손 가득 움켜쥐었다. 보석이 반짝이는 폭포처럼 좌르르 흘러내렸다.
설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는 떨리는 가슴으로 보물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파리아 신부를 생각하며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당테스는 보물 상자에서 다이아몬드 몇 개를 꺼내어 주머니에 집어넣고 동굴 안과 동굴 주변의 모든 것을 처음과 똑같은 상태로 해놓았다. 그리고 바위 틈에 이끼와 풀들까지 갖다 심어서 자신의 발자국마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쥔 아멜리호는 엿새째 되는 날 돌아왔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당테스를 본 선원들은 매우 기뻐했다. 쥔 아멜리호는 당테스를 태우고 다시 리보르노 항으로 향했다. 배가 이탈리아 리보르노 항에 도착했을 때 당테스는 선원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보석상에 가서 조그만 다이아몬드 4개를 5천 프랑씩 받고 팔았다. 큰 돈을 마련한 당테스는 친척에게 유산을 상속받았다면서 선원들에게 후한 선물을 주고 헤어졌다. 자코포는 당테스를 따라다녔다. 당테스는 자코포에게 배를 한 척 사주고 마르세유에 가서 아버지와 메르세데스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10일 후에 몽테크리스토 섬에서 만나자고 했다. 자코포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에 당테스를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했다. 자코포가 마르세유로 떠나자 당테스는 제노바로 가서 침실에 세 칸의 비밀 금고를 설치한 성능 좋은 요트 한 척을 산 뒤 곧바로 몽테크리스토 섬을 향해 배를 몰았다. 그리하여 동굴 속의 돈과 보석을 모두 비밀 금고로 옮겨 실을 수 있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부터는 복수를 하는 거야. 두고 봐.
당테스는 마르세유 쪽 하늘을 바라보며 외쳤다. 자코포와 만난 날, 그는 당테스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메르세데스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당테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지금 당장 마르세유로 가자.
다음 날 당테스는 요트를 타고 마르세유 항으로 갔다. 헌병이 탄 검역선이 가까이 다가오자 당테스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며 섬뜩해졌다. 그러나 리보르노에서 은밀하게 산 영국인 여권을 보여주자 조사는 간단히 끝났다. 예상대로 마을 사람들은 당테스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살던 집, 자신이 소년 시절을 보낸 바로 그 집으로 가보았다. 예전보다 더 낡은 건물을 바라보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그 집엔 가난한 신혼부부가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전에 살던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집주인에게서 그 집을 사들이고 관리를 부탁했다. 신혼부부에겐 후한 배상금을 주고 이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양법전 주인이던 카드루스가 가까운 곳에서 술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카드루스는 자신의 초라한 술집 앞에 말을 세운 한 남자를 향해 말했다. 손님은 검은 옷을 입은 신부였다. 잠시 주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던 신부가 말했다.
당신이 전에 양복점을 하던 카드루스 씨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신부님.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만두었죠.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
신부는 탁자 앞에 앉아 조용한 음성으로 물었다.
저 혹시 에드몽 당테스라는 선원을 기억하십니까?
예, 예, 에드몽 당테스요. 아, 알다마도요. 그가 감옥에서 나왔나요?
아니요. 그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햇빛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가엾어라. 가엾어라.
나는 직업상 그의 임종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당테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나한테 그 원인을 밝히고 누명을 벗겨달라고 부탁하면서 이거를 맡겼다오. 감옥에서 사귄 한 귀족이 추락할 때 죽어 간 거라더군요.
신부는 카드루스의 눈앞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내보였다.
당테스가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요원한 사람 중에 당신의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카드루스는 이 뜻밖의 행운이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가 말한 이름 중에는 당글라르와 페르낭도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약혼녀 메르세데스,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까지 모두 다섯 명이요.
아, 그 노인은 아마도 굶어 죽었을 겁니다.
네? 굶어 죽었다고요? 그분이 굶어 죽을 때까지 주위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신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모레시가 많이 도우려 했지만 그 노인이 도움을 거절했거든요. 이 모든 건 비열한 두 젊은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비열한 두 젊은이라니, 그게 누구죠? 카드루스 씨,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특별히 보상하리다.
네, 두 사람은 바로 당글라루와 페르낭입니다. 그들은 에드몽의 약혼식 전날 카탈루냐의 한 술집에서 만났죠. 당글라르는 장난삼아 페르낭이 보는 앞에서 에드몽 당테스가 보나파르트 당원이라는 밀고장을 썼어요. 그런데 페르낭이 그 밀고장을 실제로 붙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걸 보니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말리지 않았나요?
두 사람이 저에게 계속 술을 권하는 바람에 저는 많이 취해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냥 장난이라기에 저는...
잠시 동안 입술을 깨물고 있던 신부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 천벌받은 놈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당글라르는 모렐 씨의 추천으로 에스파냐의 그 어느 은행에 취직을 했죠. 그러다가 에스파냐 전쟁 때 운이 좋아 한미천 잡았답니다. 게다가 귀족의 딸과 결혼하여 남작이 되었죠. 파리 모물란 거리의 대저택에 사는 당글라르 남작이 바로 그자입니다.
그럼 페르낭은?
그는 에드몽 사건이 있은 후 나폴레옹 황제가 잠시 정권을 되찾았을 때 군대에 갔어요. 그때 그가 모시던 상관이 적과 내통하고 있었다더군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다시 왕위를 내놓자 너무 출세를 했죠. 그 역시 에스파냐 전쟁 때 공을 세워 훈장도 받았어요. 지금은 백작이 되어 파리의 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죠.
여기에서 신부는 좀 망설이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럼 메르세데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드몽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메르세데스는 외톨이가 되어 눈물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장교가 된 페르낭이 나타났어요. 그가 에드몽에게 한 일을 알지 못하는 메르세데스는 페르낭이 총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에드몽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언젠가 그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귀족한테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너무나 품이 있고 우아한 귀부인이 되었더군요. 아들도 참 훌륭하게 길렀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의 아내가 됐다는 말에 에드몽의 가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고 다시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모렐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모렐 씨만큼 에드몽을 위해 애쓴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에드몽의 아버지에게도 정성껏 했죠. 그가 노인의 빚을 갚고 장례식도 치러주었답니다. 노인이 죽기 며칠 전 그 사람이 벽난로 위에 붉은 비단 지갑을 놓고 갔는데 그걸 아직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는 모렐이 몇 년 사이에 배를 다섯 척이나 잃고 파산 직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집안이 그렇게 되어서 아주 딱한 지경이라고 했다.
빌포르 검사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오?
글쎄요. 오래전에 마르세우를 떠났다는 건 외에는 잘 모릅니다.
카드루스 씨, 이 다이아몬드를 받으시고 아까 이야기한 모렐 씨의 비단지갑 내게 주시겠습니까?
카드루스는 재빨리 빛바랜 붉은 비단 지갑을 꺼내서 신부에게 주었다. 다이아몬드를 받아진 카드루스는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신부는 말을 타고 떠나버렸다. 이 에드몽 당테스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마르세유로 찾아와서 아버님과 또 연인이었던 메르세데스의 안부를 알게 됐고요. 또 원수인 페르난과 당글라르의 소식도 듣게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애썼던 파라옹호의 선주 모렐이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 아파하네요. 아, 네. 이렇게 내가 난데 나를 못 알아보는 재미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순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경 벗고 머리 딱 자르면은 지나가요.
오.
같이 이제 대학로에 갔는데 연습하러 가다가 네. 연습실 딱 들어가면 처음에 딱 못 알아봐요.
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여성들이라면 화장 지우고 안경 끼고 다 못 알아보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고 이렇게 뭐 했구나 이렇게 알아봐주면 좋은데.
그렇죠. 예. 오수미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꾸준히 팟캐스트로 들어온 사람인데 오늘 처음으로 생방송 들어요. 여긴 독일이거든요. 항상 목소리로만 듣다가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 너무너무 신기하고 반갑네요.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수미님 보내주셨는데
네.
그 전에 왜 오수미님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언니한테 반디 게시판 반디 그거 깔아준다고 하신 분 계셨었는데
네,
독일에
네.
문이랑 어떤 관계가
네, 또 조민정님께서 글 올려주셨어요.
네. 아, 당테스 안타깝네요. 14년 지하 감옥 옥살이도 모자라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났어요. 유유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모렐처럼 나를 위해서 누군가 당텍스를 위해서
애써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계속 믿어주고.
근데 무조건. 이 1800년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황만 다르지. 네. 사람들은 이런 굴레 속에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사람이 커다란 것을 얻기 위해서 네. 그 시련의 시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신께서 인간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련될 때 옆에서 늘 있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 요? 죄송합니다.
반말을 하시네.
혼자 생각하다가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 혼자 생각하셔가지고 제 감을 아유 잃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느낌 아니까.
노래 듣겠습니다.
네, 이승철이 부릅니다. 말리꽃.
이튿날 마르세유의 검사 보빌의 서재 한 영국인이 찾아왔다.
저는 로마의 톰슨 회사 대리인입니다. 10년 전부터 이곳에 모렐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죠. 최근에 모렐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을 듣고 조사차 나왔습니다.
보빌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 유감스럽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실은 저도 그 회사에 20만 프랑을 투자했거든요. 15일까지 파라옹호가 돌아오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영국인은 괴로워하는 보빌에게 모렐 회사의 채권을 팔라고 제안했다. 모렐 회사가 파산하면 휴지값이 될 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보빌이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회사 방침이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
갖고 계신 죄수 기록 중에 이프 성에서 죽은 파리아 신부에 대한 걸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아, 그 미친 신부 일은 저도 기억합니다. 지난해 그 노인이 죽은 뒤에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상한 일이라뇨?
그 감옥에 보나파르트 당원인 에드몽 당테스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신부의 방까지 지하 통로를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부가 죽은 뒤 그 시체를 자기 방으로 옮겨놓고 대신 시체 자루 속에 들어가서 탈옥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보빌은 이프성에서는 죽은 자의 발에 무거운 추를 묶어서 바다에 던지기 때문에 그 젊은이의 대담한 시도는 실패했을 거라고 설명했다. 이프성에서 죽은 죄수에 관한 서류를 건네받은 영국인이 보빌에게 말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는 동안 채권 양도 증서를 써주시겠습니까?
보빌은 휴지값이 될 채권을 제값에 사준다는 소리에 허둥지둥 양도 증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양도 증서를 쓰는 동안 영국인은 서류 속에서 파리아 신부가 아니라 에드몽 당테스의 기록을 재빨리 찾아보았다. 밀고장, 신문서, 모렐 씨의 탄원서, 빌버루 검사의 의견 등이 꼼꼼히 챙겨져 있었다. 그는 신문 내용 중에 누아르티에의 이름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 다음엔 나폴레옹이 다시 왕위에 올랐을 때 모렐 시간엔 탄원서가 있었다. 그 탄원서에는 당테스가 엘바섬에 다녀온 일을 강조하며 석방해 줄 것을 간청하는 모렐의 글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 그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빌포르가 모렐의 탄원서를 손에 쥐고 있다가 나폴레옹이 또다시 몰락하자 당테스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무기로 썼다는 것을. 그는 서류 중에서 당글라르가 쓰고 페르낭이 붙인 당테스에 대한 밀고장을 슬쩍 빼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맞은편에 있던 보빌은 바야흐로 손에 들어올 20만 프랑에 흥분해서 그 영국인이 서류 하나를 빼내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네, 잘 봤습니다. 채권 양도 증서를 주시지요. 20만 프랑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돌려준 영국인은 그 자리에서 지폐를 세기 시작했다. 보빌 검사의 채권을 산 영국인은 다음날 모렐 회사의 모습을 나타냈다. 모렐은 산더미 같은 장부 앞에 앉아 있었다. 어느덧 쥐인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는 반백이 다 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다.
톰슨 브랜치 회사에서 오셨다고요? 제가 서명한 놈을 가지고 계신가요?
모렐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다.
아, 그렇습니다. 꽤 많은 액수죠? 검사 보빌 씨에게서 양도받은 채권 20만 프랑과 다른 회사의 것들을 합해서 총 28만 7,500 프랑입니다.
영국인은 모렐 회사의 파산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모렐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다.
저, 선생, 저는 24년간 한 번도 어음을 풋어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배가 무사히 돌아와 준다면 틀림없이 지불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정상적인 항해를 했다면 파랑호는 이미 한 달 전에 돌아왔어야 하거든요.
그때 층계를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모렐의 딸 줄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줄리의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다.
파라옹호의 침몰 소식이냐?
모렐의 질문에 그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개만 끄덕였다.
다행히 선원들은 지나가던 배에 구조돼서 모두 무사하대요.
줄리의 말에 모렐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느님, 그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반은 벌거숭이가 되다시피 한 7~8명의 선원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모두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네. 그래, 어쩌다가 그래 되었나?
선원 하나가 앞으로 나서서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파라옹호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으며 12시간 만에 침몰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리고 선원들은 보트를 타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다행히 다른 배를 만나 구출됐다는 것이다. 모렐은 선원들에게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 퇴직금을 줄 테니 부디 다른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말했다. 선원들이 울부짖었다.
아, 진짜! 저희는 떠나질 않는다고요! 배를 또 사요, 또!
그러고 싶지만 배를 살 돈이 없다네.
모렐은 떨리는 음성으로 선원들을 하나씩 위로하고 방에서 내보냈다.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다시 둘만 남았을 때 영국인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모렐을 위로하는 뜻에서 어음의 지불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돈을 완전히 떼이는 것보다는 재기할 기회를 드리는 게 이익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불행과 싸워보겠습니다.
자, 모렐 씨, 그럼 날짜를 9월 5일자로 바꿔주십시오. 그날 11시에 오겠습니다.
모렐의 방에서 나오던 영국인은 문 밖에서 딸 줄리를 만났다. 영국인은 줄리에게 말했다.
아가씨, 언제든 선원 신드바드라고 서명된 편지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그 편지에 적힌 대로 따라주십시오. 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약속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뒤 영국인은 그 집 안뜰에서 파라옹호의 선원 한 사람을 불러서 뭔가를 은밀하게 의논했다. 어쨌든 이 영국인 덕분에 모렐 회사는 당장 파산을 면하고 어음에 대한 지불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자 마르세유 사람들은 파라옹호를 잃고도 모렐 회사가 파산하지 않은 걸 신기하게 여겼다. 당테스가 모렐에게 은혜를 갚네요.
네, 와, 그 모렐 앞에 서 있는 이 당테스 진짜 막 가슴 그냥 퍽 뛸, 엄청 뛸 것 같은데 참는 이 기분이
아까 네. 힘들 때 좋은데요? 옆에 있어주는 사람 네.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모렐 씨 같은
그렇죠. 네. 예, 예. 성시희님께서 글을 주셨는데요. 우리 수영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독일서 언니한테 반디 깔아준다고 했던 청취자는 저예요. 전 지난 주말에 휴가 끝나고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청취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메시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조카들이 시모니 야곱이라는 조카들이 라디오에서 본인 이름 나온다고 정말 좋아했거든요.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아, 네. 시모니 야곱이 한번 더 불러줘요.
네, 성실 씨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1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네.
김세환 큰오빠야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쩌라고요?
사랑한다고요?
네.
옆에서 나 힘들 때 딱 있어줬던 사람이 그 김세환 씨.
그 말씀이시구나.
큰오빠인 김세환 네. 씨인가 봐.
설명이 없이 아이고. 그냥 그 메시지만 주셔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수현 씨,
예, 우리 퀴즈 드렸잖아요. 청취자분들께 아, 네.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네, 에드몽 당테스가 파리아 신부의 유언에 따라 찾아간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7749번님 문자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노래 들을까요?
네. 정답 정답이 없네. 어제부터 들었는데 마치 제 옆에서 읽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재밌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정답을 적어주셔야죠.
네, 정답 주세요 7749님.
네, 노래 듣겠습니다. 민규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인피니트가 부릅니다. 내꺼 하자.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들으셨고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벌게 된 모렐은 이리저리 돈을 구해보려 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때 자기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 백만장자 당글라르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모렐의 정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모렐은 이튿날부터 침착한 모습으로 자기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다정하게 대했다. 9월 5일 아침, 줄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다.
어머니 곁에 있거라. 이건 명령이다.
밖으로 나온 줄리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두 줄기 뜨거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줄리를 찾아와서 편지 한 장을 전해준 뒤 급히 사라졌다.
지금 곧 매랑 15번지 건물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6층 집의 열쇠를 받으십시오. 그 집 벽난로 위에는 붉은 비단 지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11시 이전에 아버지에게 전해주십시오. 약속대로 꼭 제 말을 따라주십시오. 선언 신드바드.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약속하지요 라고 한 그 영국인의 말을 떠올리며 줄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 사이에 장교로 군대에 가 있는 모렐의 아들 막시밀리 앙이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의 급한 연락을 받고 걱정이 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아버지와 힘차게 포옹하던 막시밀리 앙이 놀라서 소리쳤다.
아버지! 이건 권총이 아닙니까? 어째서 권총을 갖고 계십니까?
막시밀리앙, 너는 이 아버지를 이해해다오. 나는 살아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느니 차라리 죽어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
모렐은 아들에게 장부와 금고를 보이며 말했다.
봐라, 이제 30분 후에 나는 28만 7,500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겨우 1만 5,200 프랑뿐이다. 얘야, 나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생각지 마라.
막시밀리앙은 다른 권총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이건 제 것입니다.
안 된다. 가엾은 네 어머니와 누이는 누가 돌보겠느냐. 죽음은 나 하나만으로 좋게. 얘야, 부디 나를 도와다오.
아버지,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파산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톰슨 회사란다. 그 회사의 대리인이 오거든 남은 돈을 그에게 지불하고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시간은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모렐이 방에서 아들을 내보내고 권총을 들었을 때 밖에서 줄리의 외침이 들었다.
들렸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줄리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와 모렐에게 붉은 지갑을 내밀었다. 예전에 자기가 쓰던 것이 틀림없는 그 지갑 속에는 이미 지불을 끝낸 28만 7,500 프랑짜리 어음과 포도할 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다. 줄리앙의 결혼 자금이라고 쓰인 쪽지와 함께.
얘야,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지갑은 어디서 난 거냐?
아침에 어떤 분의 편지를 받고 메랑거리에 있는 어느 집에 가보았더니 벽난로 위에 이게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구나.
모렐은 향기증을 느낀 듯 비틀거렸다. 바로 그 순간 줄리의 약혼자인 에마뉴엘과 막시밀리앙이 흥분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파랑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모렐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고 말고.
그들은 모두 부두로 달려갔다. 항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파랑호다!
파랑호 들어온다! 들어온다!
소리치는 사람들 속에서 모렐은 다가오는 배 한 척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세 개의 돛을 펄럭이는 그 배 옆에는 선명하게 모렐 회사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배 위에는 놀랍게도 퇴직한 파라옹호의 선원들이 저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모렐이 놀라운 표정으로 말하자 선원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저번에 선주님과 함께 있던 그 영국 신사분이 제게 저 배를 보여주면서 파랑호랑 똑같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선주님 보십시오.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선원들까지도요. 그 신사가 말하더라고요. 이 배는 모렐 회사의 배니까 선주님께 가져가라고요.
모렐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작은 배에서는 한 사나이가 주위 사람들과 뜨거운 악수를 나누는 모렐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착한 사람들이여, 행복하게 사세요. 자, 은혜를 갚는 건 이것으로 끝났다. 복수의 신이여, 이제 그 자리를 나에게 양보해라.
그 배는 곧 바다를 향해 나갔다. 그날 이후 모렐 회사를 찾아왔던 영국 신사도, 카드루스를 찾아왔던 신부도 두 번 다시 마르세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파라옹호의 선주 모델은 자신의 은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그러나 톰슨 회사에서는 정당하게 돈을 받고 어음을 넘겼을 뿐이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몇 년 동안이나 은인을 찾으려고 애쓰던 모렐은 마침내 포기하고 말았다. 대신 그는 날마다 그 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편 그 무렵 지중해를 무대로 밀수업을 하는 선원들 사이에서는 몽테크리스토 섬의 지하 궁전에 산다는 선원 신드바드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 궁전은 파리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으리으리하다니. 아, 놀라운 일이야.
게다가 산악교로 이름난 해적이나 산적들도 선원 신드바드 앞에서는 머리를 좋아하는데네.
그러나 이런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로 선원 신드바드를 만났다거나 그 궁전에 가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다만 선원들 사이에서 미신이나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뭘 더 어디예요?
엑스파일 음악이 나오네요.
여기 몽테크리스토 섬이에요.
멀더 그래요? 5280님께서
정답을 올려주셨군요.
몽테크리스토 섬하고 정답 올려주셨어요.
네. 네. 아마 이분이 이번에 좀 문자로 당첨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네. 근데 그 밑에 또 있으세요.
아, 아닙니다. 네. 네. 774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아까 아 몽테크리스토를 빼먹었어요. 요 상품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죠?
아까 정답은 말씀 안 하시고. 아,
그냥 정답 다시 오르셨군요, 주최 사모님.
아. 네, 그럼 이 두 분이 당첨되신 거예요? 작가님, 맞아요? 네, 맞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당첨되신 이 두 분. 네, 5280님, 7749님. 막 이거 뭐라고 하지? 엉겹결에 당첨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게 저도 읽었어요.
네. 예. 재밌다.
재밌죠.
네. 네. 계속, 밖에서 듣는데 예. 이 귀가 정말 쫑긋쫑긋해져요.
복수할 생각에 재밌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힘든 거 다 안 하시고. 네. 복수할 생각에.
네. 오늘 정말 재밌게 잘 읽었고요. 고맙습니다. 김수영 씨, 이민규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운철 씨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전 읽기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수영 씨가 소개해
네.
주세요.
네. 존박이 부릅니다. Falling.